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부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에는 드보라에 이어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 아닙니까? 사사였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이름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6장에 보면 사사들의 등장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드온이 등장하기에 앞서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에게 7년간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다른 사사 시대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내용이 더 길죠. 앞서서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했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숨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잡혀갔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로 받았던 고난보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숨어 살아야 하고 먹을 것 또한 모두 빼앗겨서 사실상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죠. 상황이 더 안 좋아 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핍박이 심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사사기의 내용들을 전제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또한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심하여졌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는 신앙은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한 말들을 보면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힘들구나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내용에서 보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선지자가 나와서 뭐 사사를 하나 선택을 하든지 혹은 이 드보라 때처럼 누군가 이 장군을 혹은 그 전쟁에 임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만 하고 가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배반해서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힘들다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너희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고 그냥 간 것 같이 보여지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상황을 봐보면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줬더라. 한 100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평안히 지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사를 하나님이란 신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더라. 부르짖어보자. 부르짖었더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섬겼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냥 부르짖은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그냥 다른 우상에게 구하듯 하나님께 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위대한 신이 있다더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신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 빌어보자. 부르짖어보자.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특별히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측은 이제 기도원이 등장하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선지자로는 부족한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한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는데 마침 기드온이 지나갔다라고 하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간 거죠. 선지자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고 몰래 포도주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기드온은 숨어 있고 몰래 포도주를 타작하고 있죠. 큰 용사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요즘 시대였으면 누가 우리에게 큰 용사라 그러면 뭐야 저 사람? 이랬을 수도 있는 반응일 겁니다. 숨어 있고 뭔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은 그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 앞에서 숨어 있고 몰래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뭔가 저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오나의 주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을 겁니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게 뭘까요? 이 너의 힘.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이제 사사기에 이제 정확하게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적인 어떤 좀 상상력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을 추측을 해보자면 이 너의 힘 그리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기드온은 이 말로 보면 한번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너에게 준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이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징.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달라고 하죠.
그 앞에 추측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의심하고 있었고 못한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 나도 뭘 못하겠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인지 표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갖고 예물을 갖고 오죠. 무교병, 고기, 국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교병과 고기를 가져와서 바위에 놓고 그 국을 뿌려라.
그러니까 이제 젖은 상태가 되는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끝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물이 묻은 상태, 젖은 게 묻은 상태니까 더 불이 붙기 어려운데 기적으로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날이 더워서 돌이 뜨거워서 운이 좋게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인데 내가 믿지 못했구나.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이 됐죠. 저 사람이 진짜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는가?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가?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기적을 본 순간 아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았는데 정말로 자신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확신함과 동시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죠.
자신이 죽게 될까봐.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면 나는 죽을 거다. 사실 이미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본인이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엎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죠. 그냥 첫 반응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내가 죽을 거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여기 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우리가 흔히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뜻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게 6장 전체를 지금 좀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고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찍은 나무 아세라상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그 일을 하죠. 그로 인해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는 이름을 이 기드온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찰나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이제 드디어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드디어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모아 사사로서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제 앞선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는 표현들이 앞에 계속 나왔는데 기드온의 경우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아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모아 전쟁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사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앞에서 아, 저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공표한 셈이죠. 그런데 뭐 기드온이 혼자 있을 때였겠죠. 그렇게 부르고 나서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이라는 그것을 잊은 것 같이 보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다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하나를 가지고 한 뭉치를 가지고 내가 밖에다 넣을 테니 새벽에 분명히 이슬이 이렇게 자작하게 아마 숲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젖을 텐데 이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른 땅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장단에 맞춰주시죠. 정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 있었어요. 그냥 적당히 물이 묻어있는 게 아니라 양털을 짰더니 물이 나올 만큼. 그리고 가야 하는데 이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요. 누군가 물을 부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털에다만 물을 부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 반대로 땅만 젖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정말로 사사로서의 활약을 합니다.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로 뒤에 그려진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 그 앞전까지 물론 사사가 계속해서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은 좀 도를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뭐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왼손잡이라는 게 이제 좀 몸에 불편함 어려움이 있었고 외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또 드보라 때도 부르심을 받은 남자가 없었기에 여자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작정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죠. 작정하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니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그걸로 모자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작 사사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었고 그마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버렸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전한 불신앙이죠. 아예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당신 말이 진짜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버렸을 겁니다. 우리를 버린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뭐 대놓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어쩌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가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아 정말로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실상 팩트라 생각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믿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겐 기독교가 그렇게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종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셨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확인할 게 더 남아있습니까? 아, 여러분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더 확인할 게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는 것처럼. 취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원이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이게 될까요? 움직이실 건가요? 더 열심을 내실 건가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요? 아직 때가 안 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 기도원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이제 여기서 끝나면 우리 너무 암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나는 뭘 기다리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을 기다려주셨죠. 언제까지 기다려주셨냐면 뭐 모든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심이 거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기다려주셨죠. 그 모든 의심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사실 이 6장의 말씀은 기도원을 사사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이 앞선 사사들은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원까지 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세워야만 사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원이라는 자를 부르셔서 사사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일하심, 그 만드심, 하나님의 계획, 이끄심을 사실상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하나님은 평강이라. 하나님은 평안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의심 그걸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참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또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평안하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만 있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죄인인 하나님이 보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죽지 않죠. 이 앞서 보면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평안하신구나. 평강을 누리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 안식의 개념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신다. 쉬신다. 이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숱한 의심과 불신앙 그 모든 것을 평안으로 대체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끝입니다. 그만입니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저딴 식으로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는데 굳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 의심하는 끝까지 그래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어쩌면 뭐 바로 전날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보자면 바로 전날 아니 출정하는 뭐 3일 정도는 지나야겠죠. 3일 전날 하나님 아무리 내가 봐도 생각해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 양털 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한숨부터 쉬셨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 알았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했죠. 자 가자 하나님 한 번만 이게 누가 와서 물 부었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바로 사실 손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 손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들을, 우리의 의심들을 걷어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기도원이 참 맞을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계속 그런다면 우리 또한 맞을 짓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해줘야 가게 될까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먼저 가야겠죠. 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혹시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의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도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도 사실 불신앙은 죽음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불신앙마저도 신앙으로 그 불신앙마저도 믿음으로 바꾸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또 때론 기도원처럼 못 믿겠으면 좀 때도 좀 써보시고 그때를 쓰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때를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때를 쓰시고 더욱더 힘을 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내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 때론 불신앙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평안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